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1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한 공항에서 괴한이 경찰이 칼을 휘둘러 사람들이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미시간주 플린트에 있는 작은 지역공항인 비숍 국제공항 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경관 한 명이 등과 목에 칼을 맞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지 관리의 말을 이용해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 측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고 모든 승객이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렌 위버 플린트 시장은 상황이 수습됐다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관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용의자가 경관을 공격하기 전에 아랍어로 뭔가를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협력할 것이라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 선임 고문에게 진전이 없는 평화협정에 최종 합의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찾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슈너 고문의 이번 중동 방문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들이 카타르에 요구할 사항을 준비했다고 전하고 미국은 해당 나라들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요구사항이 카타르 정부에 곧 제출되고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가 카타르가 테러와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로 이어지는 항로를 모두 봉쇄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에 제출될 요구 목록을 사우디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가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 문제와 과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도 통화 후 기자들에게 강 장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양자, 미한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압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두 이웃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총무를 겨냥한 총격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21일 발표했습니다. 팀 슬레이터 FBI 워싱턴 지부 형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을 쏜 범인인 제임스 호지킨슨이 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은 지난 6월 14일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한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 호지킨스는 현장에서 총을 맞고 체포됐지만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북한의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but we're continuing.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오토 원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오늘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비어 씨가 사망한 데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but we're continuing to look at it.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 국무부는 그 가능성을 계속 고려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많은 미국인들의 억류로 이어진 북한 여행을 여태껏 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무부가 매우 강력한 북한 여행 경보를 이미 오랫동안 발령해왔다며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think that our travel warning that we have had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has been very strong. Not blaming anyone for this, but of course we want to encourage Americans.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가지 말라는 권고를 브리핑 때마다 강력히 강조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그곳에 갈 수 없고 스웨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원비어 씨 사망 책임을 물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 3명을 귀환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great deal of resolve to try to handle this situation and try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Mr. Warmbier and bring back those three Americans who do remain there.
하지만 대북 제재나 국제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원비어 씨가 사망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할 수 없다며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해 그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모든 이들이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비통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오토 원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비어 씨를 사망케 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reveals the evil nature of this regime because of the tragic
미래가 유망하던 청년이 북한에서 잔혹한 대우를 받은 뒤 사망한 비극적 사건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은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이라며 원비어 씨 사망은 이런 정권을 종식시켜야 할 필요를 다시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 역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원비어 씨 사망은 북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가혹행위와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원비어 씨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국제형사재판소 해부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다른 납북자들의 경우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려웠지만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원비어 씨를 억류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간사는 어처구니 없는 원비어 씨 사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학생이지만은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정은인데도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만약에 어딘 다른 나라를 여행했다가 납치되어가지고 죽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묻고 싶어요.
박 간사는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의 대표는 북한이 미국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가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릴 거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대표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 방문을 자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직후 사망한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분노가 지배적인 정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원비어 씨의 죽음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미국이 보였던 분노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북한 기준으로 볼 때도 잔인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의견란에 북한이 원비어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뤘는지를 묻고 싶다는 독자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이 독자는 원비어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폭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CNN 방송은 원비어 씨가 그저 며칠간 북한을 방문하러 갔을 뿐인데 장기간 잡혀 있었을 뿐더러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며 원비어 씨의 부모는 아들이 고문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정부와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미북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군사 개입이나 제재 강화 같은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임스지는 미국 시민이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북한을 더 밀어붙이라는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문가들이 인용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나라를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비에시 지금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들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공식 대화가 진행되는 등 미북 간 대화 시도가 있었다며 원비어시 사건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도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미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있어 대화 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가혹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해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그 즉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할 책임이 북한에 있었지만 북한은 석방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도 인권에 반하는 아주 가혹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해 자신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관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여와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춰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남북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긴장이 적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결해 더 이상의 추가 도발과 기술적 진전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1단계 동결, 2단계 완전한 핵폐기라는 접근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와 압박과 함께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북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북한의 발전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소형 무인기 한 대가 발견됐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이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난 9일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달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발표 내용입니다.
비행 경로 분석 결과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하였고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 지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가 발견된 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해왔습니다. 합동조사팀이 무인기 비행조종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로 확인됐습니다. 금강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달 2일 군사분계선 상공을 지나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의 상공에서 선회한 뒤 북상하다가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기의 전체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고 비행거리는 약 4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비행속도는 시속 90km, 고도는 2.4km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륙한 시점은 주한미군이 사드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기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 주한미군 사드기지를 정찰한 것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성토 내용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상대방의 군사 통제 아래에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에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이 지난 1992년 맺은 남북불가침협정 부속합의서는 상대방 관할구역에 대해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의 침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 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 추적 격추할 신형 국지 방공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이번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보다 항속거리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21일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무인기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항속거리는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속거리는 항공기가 연료를 최대한 채우고 이륙해 연료를 다 쓸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는 전체 비행거리만 약 490km에 달하며 백령도 무인기의 항속거리는 180에서 300km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백령도 무인기에 비해 연료 탱크 용량이 2배 이상으로 커지고 배터리 용량도 2배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량 증가로 날개 폭을 약간 키우고 엔진 출력을 높여 외형은 유사하나 항속 거리는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무인기의 경우 엔진 출력이 35cc였지만 인제 무인기는 50cc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를 담는 엔진 탱크 용량도 7.47리터로 백령도 무인기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북측 강원도 금강군에서 출발한 이 무인기가 한국 측 후방 지역인 경북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 기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엔진 성능 향상으로 비행 거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두 개의 배터리 용량도 5,300mAh로 백령도 무인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엔진 연료는 혼합 휘발유로 백령도 무인기와 같았습니다. 인제 무인기의 엔진 성능은 크게 향상됐지만 추락 원인은 엔진 성능 결함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엔진 비정상으로 비행 속도 저하와 연료 과다 소모가 발생했다며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이는 엔진 비정상으로 공급한 연료만큼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을 뜻하며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고 비행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회수한 엔진을 저희가 지상에서 시험해본 결과로 엔진이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조종 컴퓨터엔 위치와 속도, 고도 등 52개 항목이 0.2초 간격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저장된 비행 자료는 1시간 42분 분량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다섯 지점에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 고도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 경로는 금강군에서 경북 성주군 방향으로 직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이 보여주는 경로와도 정확하게 같아 무인기의 주 임무가 사드 기지 정찰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드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비행 중 촬영된 사진 551장 가운데 사드 기지를 찍은 사진은 10여 장입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사드 발사대 등 핵심 장비는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명현 박사는 무인기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는 일본산으로, 날개 조종면을 움직이는 서보 구동기는 한국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무게는 남은 연료 1.3리터를 포함해 13kg이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1.85m, 날개 폭은 2.86m로 백령도 무인기보다 조금 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 활동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신변 노출을 꺼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모두 51회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회보다 2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2012년 151회, 2013년 212회, 2014년 172회, 2015년 153회, 2016년 133회로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서 높아지고 그 결과 김정은의 공개활동 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김 위원장이 한편으론 도발을 감행하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신변 노출을 최소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좀 강한 쪽으로 가기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한 위협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분야별로 보면 각종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군사 관련 분야의 공개 활동이 21회로 가장 많았고 경제와 민생 분야 시찰이 15회, 정치 행사 참석이 11회, 공연 관람 등 기타 활동 4회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공개 활동 중에선 군사 분야의 활동 횟수가 경제와 민생 분야 시찰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에는 군사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분야 공개 활동 가운데 특히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만 10차례로 전체 공개 활동의 20%나 차지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자면 그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격려를 해주면서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당과 정, 군 간부가 모두 동원되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나 열병식 등의 정치행사 참석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21번을 기록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16번을 기록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3위는 10번을 수행한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용원 부부장이 1위를,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군 관련 공개 활동을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분야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황병서의 수행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룡의 노동당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7차례 수행해 7위에 그쳤고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2차례만 남편과 함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오는 24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남북한 위원들의 공식 비공식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대회 기간 남북 IOC 위원 간 면담 일정이 당연히 있다며 행사 기간 총회 같은 행사도 있고 환영 만찬이나 오찬 등의 행사가 있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IOC 위원 간 만남이 이뤄지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 간 체육 교류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는 북한에서 장웅 IOC 위원과 태권도 시범단 등 3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한국 방문을 남북한 태권도 교류의 본격적인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남북한 체육계 관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임원들은 북한 태권도 선수들에게도 올림픽 경기 문호를 여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ITF의 올림픽 출전에 남은 과제는 뭔지 또 관련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간 최고조에 이른 화합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ITF 시범단이 한국 주도의 세계 대회에 참가하면서 수십 년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태권도가 사상 처음으로 한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목을 거듭해온 두 연맹이 러시아 무대에서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된 건 조정원 WTF 총재와 장웅 당시 ITF 총재가 2014년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서명한 의정서에서 비롯됐습니다. 총 4개 실천사항을 명시한 이 의정서는 러시아 대회 공동시범 이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과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연맹이 ITF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WTF만을 인정하고 있어 ITF 소속인 북한은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장웅 의원은 의정서 서명 두 달 뒤인 2014년 10월 24일 BOA와 인터뷰에서 두 태권도 연맹은 물론 IOC와 수많은 실무 협상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OC도 다 행복하고 ITF도 다 즐겁고 WTF도 만족하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 이거 해야 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 ITF는 리오 올림픽 목표를 지금 나갑니다.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 리오 올림픽을 겨냥했던 원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로선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ITF 태권도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의 체육계 관리는 최근 DOA에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은 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차 다음 주 한국 무주를 방문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협의해 획기적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당초 목표로 잡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를 추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각각 주축이 된 WTF와 ITF 태권도의 올림픽 공동 출전은 두 연맹의 상호 존중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난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선 IOC에 의해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인정된 WTF 태권도에 ITF 태권도를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태권도가 경기 종목으로 등재된 상황에서 ITF가 또 다른 종류의 태권도 자격으로 들어가긴 어렵고 대신 WTF 산하 이벤트로 포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회 설명입니다.
동종의 이름을 가진 스포츠가 또 들어오는 것은 IOC가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WTF의 우산 밑에서 암브렐라 밑에서 ITF하고 이제 합의되면 ITF가 하나의 이벤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슬링에서 그레코로망이 있고 프리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WTF와 ITF 모두 이 같은 결합 방식 자체엔 이의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ITF가 어떤 이름으로 들어갈 것인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태권도로서 중복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조선 무도 등 다른 간판을 달아야 한다는 건데 태권도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ITF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북한 조선 태권도 시범단에 미국 공연을 잇따라 성사시킨 정우진 미국 태권도 타임스 잡지 대표는 이 문제를 두 태권도 연맹이 넘어야 할 첫 관문으로 규정했습니다.
ITF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는데 태권도의 기원을 자신들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1973년 WTF가 창설되기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ITF가 올림픽에 태권도라는 이름을 떼고 출전한다는 건 자존심 문제지요. 그러나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태권도 종주국 자리를 놓고 한국과 신경전을 벌여온 북한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설령 ITF의 올림픽 출전 방식과 명칭 개정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숙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태권도에 걸려있는 총 8개 금메달 중 일부를 ITF 선수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건데 WTF로서는 경제적 보상은 물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금메달의 가치를 포기하게 될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WTF 집행위원 34명 전원이 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역시 올림픽 순위를 떠받치는 효자 종목의 메달 수 축소를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기존 8개 금메달 외에 ITF 선수를 대상으로 메달 수를 늘리는 방안인데 이는 IOC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북한 관리는 메달 수는 반개도 늘릴 수 없다는 게 IOC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그 수를 줄이려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은 지난 2월 VOA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ITF를 위한 메달 수를 늘려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이죠. 메달 수를 늘리고 선수 인원수를 늘리는 문제. 이게 IOC가 제일 신경 쓰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TF와 ITF 모두 올림픽 공동 출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두 연맹 모두의 고무적입니다. 대중적 흥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태권도의 올림픽 퇴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WTF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ITF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한국 무주에서 만날 두 연맹 대표들이 상생의 보관에 얼마나 접근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태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남한과 북한 작가의 그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시회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시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식이 진행됐습니다.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하나, 둘, 셋!
남북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북한 측 작가인 만수대 창작사 조선아 창작단장을 비롯해서 최창호, 이쾌대, 정운여, 문학수 등 북한 작가들의 작품 약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측에서는 김일애, 차홍규, 김명식, 이춘환, 이경모 등 약 30여 명의 작가들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주최한 국회의원이자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류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 남한과 북한의 화가 대가들이 각자 소장한 좋은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 남북관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우리 남한의 미술가들이 백두산 그림을 그리고 직접 가서 또 북한의 각가들이 우리 한라산의 그림을 그리는 그날까지 우리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측의 작품들을 보면 특히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으로 유명한 이쾌대 작가가 1962년에 그린 어머니와 강치라는 작품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은예술가인 최창호 작가의 5월의 백두산과 남한의 서양화가인 조강기 작가의 천지가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출품된 북한 작품 가운데 절반가량은 최상균 아트프롬 아시아 대표가 27년 동안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작품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가에게 대여를 받았습니다. 북한 측 작품을 수집하고 있는 유성백 씨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수집하기에 한 거로 봐서는 참 오랜 세월을 수수했고요. 예,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그 남한 동포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 또 같은 동포들끼리 좀 화합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데요. 조선의 미술법은 국사실주의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또 북조선만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남한의 작가들은 이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분단 이후 단절된 현대 미술사를 복원하고 남북 간의 예술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측의 작가로 참여한 차홍규 작가입니다.
남북 작가 교류전이라는 게 의미가 급해서 앞에 보이는 게 제 작품인데 우리 남북이 이렇게 흑백처럼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색이라는 게 흑과 백도 있지만은 회색도 있고 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유치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이 절단된 우리 사회가 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목이 절합, 절단된 사회를 같이 결합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뜻깊은 전시회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전시를 기회로 평양에서도 남북한 작가의 그림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우리는 둘이 아니죠. 하나죠. 그러니까 남도 북을 이해하고 또 북도 남을 이해하는 상호 배려와 존중 속에서 남북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그 이데올로기가 좀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도 북조선도 같은 민족이고 예, 다 서로 다 화합해서 좋은 그 열매가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전시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북한 그림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인물화를 보면 굉장히 더 사실적이다. 그리고 톤이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 그려온 보다는 아주 강렬한 그런 톤과 그 어떤 사실적으로 그린 바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걸 지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쪽밖에 볼 수 없었던 남북의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미술을 통해서 평화 통일의 바람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의 어떤 도화점? 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전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 전시나 뭐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의 어떤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초석이 돼가지고 더 넓은 남북 간의 확장, 통일의 확장이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이번 전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6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시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미술가들은 한라산에서 그리고 남한의 미술가들은 백두산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엔 14도, 낮엔 26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황해도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30도. 풍산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 웅기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에서 북한에 더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이날 오후 매티스 장관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압박했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고 밝힌 다음 날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화는 미국 측에서 렉스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방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틸러스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가 21일 발트해 상공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 비행기에 근접 비행했다고 러시아 통신사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 전투기는 쇼이구 국방장관 비행기가 공해상을 비행 중일 때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쇼이구 장관 비행기를 호위 중이던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전투기 사이에 끼어들어 동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무장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나토 전투기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국방부 수뇌부들과의 회의를 위해 러시아 서부 도시 칼리닌그라드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총무를 겨냥한 총격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21일 발표했습니다. 팀 슬레이터 FBI 워싱턴 지부 형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을 쏜 범인인 제임스 호지킨슨이 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은 지난 6월 14일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한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크게 다친 스컬리스 위원은 한때 위중한 상태였지만 몇 차례 수술을 거쳐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협력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취임 뒤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 문제와 과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일,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도 통화 뒤 기자들에게 강 장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양자, 미한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압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두 이웃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한 공항에서 괴한이 경찰에 칼을 휘둘러 사람들이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미시간주 플린트에 있는 작은 공항인 비숍 국제공항 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 한 명이 등과 목에 칼을 맞았습니다. 미시간주 경찰은 이 경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 측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려 모든 상객이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